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결하여 이번 주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오는 사건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먼저 오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즉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비싼 나드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자기 머리털로 닦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자기 머리털로 닦자 어떤 제자들이 어떤 말을 이 마리아에게 했습니까? 특별히 가롯 유다가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 특별히 가롯 유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몸에 향유를 발라서 장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마치 왕이 장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바르며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면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과 왕이 연결되는 모습이 있죠. 구약에 보면 왕이 세워질 때에 항상 어떻게 세워졌죠?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왕으로 세워지시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어 영광의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왜? 세상적으로는 그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고요. 세상적으로 왕으로 세워지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왕으로 세워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보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도 다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서 다 이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고요. 순서와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날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들어오시는 이 날이 언제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이 언제였는가 12장 1절로 돌아가 보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있는 12장 12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튿날, 그 다음날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은 유월절 몇세 전일까요? 엿새에서 하루를 빼면 닷새 전이라는 거죠. 유월절 닷새 전. 그런데 유월절 닷새 전인데 닷새 후인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마침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 닷새 전이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 닷새 전이라면 바로 일요일, 곧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교회 절기를 지킬 때에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일에 왕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곧 성취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걸까요? 이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시는 이 사건이 있은 일주일 후의 주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정말 영광의 왕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천국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이 주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며 천국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주의 마지막, 즉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그리고 그의 교회를 다스리는 때. 성도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지게 되었죠?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안식일이 창조의 규례로 처음 지켜지게 되었죠.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에서 첫 창조의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 이 쉬셨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좀 이제 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제 왕의 보좌에 앉아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이제 거하신다. 이 거한다는 원뜻이 인트론드 보좌에 앉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시온에 들어가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쉼이시고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첫 창조의 규례로는 이제 7일째인 안식일에 시작되는 거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구원도 이러한 첫 창조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새 창조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주일에 부활하시어 시온이 가르키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주로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제 천국 보좌에 앉아 새롭게 창조하신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의 안식의 현실이 천국의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현실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에 이 땅의 현실로 미리 성취되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주일에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는 유대 백성들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우시며 못 박히실 때 십자가의 푯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는 푯말이 붙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발가벗기우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며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왕의 보좌에 앉으심이 증거되었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보시면은요. 12절 13절에 유월절이 가까우므로 온 유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이 광경을 더 자세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정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시죠? 겸손히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우연히 예수님이 길거리 다니시다가 나귀 한 마리를 발견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 그때 백성들이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즉 성경이 말씀하신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아, 메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하고 있구나. 메시아 왕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는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크게 두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지금 이 약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했던 축복의 약속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 참 왕이 오실 것이고 그가 평화의 왕으로 나귀 혹은 암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리키듯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참 왕 대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는 더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기뻐하라. 참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라. 그런데 그가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의 왕께서 모든 이 세상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표적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이제 구약이 약속한 그 때가 임하고 있구나 믿고 환호하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영광을 드러내고 메시아 왕국이 곧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광경이 구약에서도 증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왕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였어요.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 그리고 4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줘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왕의 보좌에 이를 때에 그 솔로몬 왕이 노새를 타고 왕의 보좌에 임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며 이제 솔로몬 왕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다 읽진 않을게요.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절에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들어가라.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도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보좌에 앉기 위해 노새를 타고 임해요. 그때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참 아들왕 되신 예수님이 기름부음을 받고 왕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임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때가 왔나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영광의 때, 지금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바로 이때인가 보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왕 되신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나 보다. 이제 이 유대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나 보다. 저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으니 이제 곧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라고 제자들까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항상 모의했던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저 예수를 죽이려고 모호해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 왜? 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쫓아가고 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유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까지도 당시에 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일어나여 더듬이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밀어나고 둔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유대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언제 올바로 깨닫게 될 거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의 말씀도 올바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까지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천국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즉 제자들도 아직 세상적으로 밖에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밖에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까지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뜻이죠.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환호하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참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특별히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거짓 믿음이 먼저 보여진 곳이 있어요. 이전에도.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안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장정만 5천명, 노인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르며 열광하며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습과 오늘 본문이 다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던 왕이 되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가짜 믿음이요. 그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거짓 영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 우상처럼 섬기려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고 세상의 영광을 나에게 가져다 줄 세상 우상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다른 백성들이 아니에요.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으로 변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곧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가 찾아올 때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갈 때에 그들이 돌변합니다. 이제도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공간복음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마치 왕의 행렬에 참여하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왜 종려나무일까요?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면 초막절 기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즐거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라. 이 밖에도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을 맞이할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흔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요? 오늘 본문이 시편 118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24절 26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의 의미예요.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와 왕으로 환호하며 소리쳤지만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외침은 참 믿음에서 나온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만 보면 정말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참 믿음의 고백처럼 보였다는 거죠. 환호와 열광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잘 예배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실 은혜와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에게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며 이 세상 영광을 가져다 줄 자신들의 세상 현실을 변화시켜줄 그런 세상 왕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 세상 왕이 와서 세상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의 세상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죠. 구약에서도. 우리가 사무엘상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되기 원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을 가르쳐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께 환호하고 열광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버렸다. 저들이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영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버린 거고요.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렇게 거짓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치며 환호했던 이 유대인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변해요? 며칠 후면? 올해도 안 가요. 며칠 후면 어떻게 변하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며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세상을 주시하는 구원자, 이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왕,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때가 되니까 드러나요. 고난과 시련의 때가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환난과 시련의 때에 수많은 배교가 일어나요. 이제도 그러할 거예요.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잖아요. 이 세상을 잃어버릴 때 세상을 위해 믿었다고 하는 자들은 다 버리고 떠날 거예요. 왜? 세상을 잃으면 다 잃은 거거든요. 세상을 위해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잃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소유했던 자들은 그 예수님의 계심을 기뻐하며 더욱 믿음으로 정금같이 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알것과 가라지를 더욱 구별해 가시고 자기 교회를 더욱 순결하게 지켜가십니다. 이제도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랜 시간인 것 같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을 이뤄가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더욱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저희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이 시간들을 꼭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던 외침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외침은 이들에게는 둘 다 같은 거예요. 둘 다 참 구원자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주님으로 천국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외침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 배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을 주는 하나님은 내가 환영하고 믿어주겠지만 세상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으로는 영접하는데 천국의 왕으로는 죽여버려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가짜 믿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 세상을 주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었으니 세상에도 좀 변화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며 천국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예수님 제자들, 그들에게는 참믿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가실 때에 자기들도 그 고난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러한 죄성이 드러났어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자신들에게 닥칠 고난과 시련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결국은 자기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가 나를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정금 같은 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주님.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참 메시아 왕으로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시기 위해 입성하시는데 세상 영광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영광을 가지고 세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 세상 왕으로 오시는 거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말을 타고 칼을 차시고 군대를 거느린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세상 전쟁을 하며 강하고 부요한 세상 왕국을 세우셔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너무나 낮고 낮은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죄인들의 손에 의해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 영광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처음부터 마구간에서 보잘것없는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목수의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사시고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이제도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그 숨겨진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왕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자리에까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주신 내 주님의 영광, 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도 그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영광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 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가리키던 참 현실이 이제 곧 드러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읽고 난 후에 일주일이 지나 다음 주일이 되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그때에는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인 주일에 부활하시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의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입성하시어 영광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천국에 속하여져 있다. 오늘 이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찬송하며 들어간 날이고요. 그 복된 현실을 이 예배를 통해 증거하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두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영광도 두 현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어 앉으신 천국 보좌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천국에서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천국 영광도 이 세상에서는 잠시 고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영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천국 영광으로 오실 거고요. 더 이상 나귀 새끼를 타는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하늘 군대와 함께 말을 타고 오시어 원수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곧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승리의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 뒤를 따라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참 현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마치고 천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도 승리하신 왕 예수님의 행렬에 참여되어 천국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우리 왕이시여를 즐거이 외치며 영광 중에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날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그날의 모습을 알려주는 계시록 7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7, 9절에서 12절, verse 9 through 12.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도다. 성도 여러분, 그날에 드러날 저와 여러분의 참 영광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 깨끗이 된 신옷을 입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쁨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밤낮으로 찬송하며 즐거이 외칠 거예요. 그때에는 오늘 백성들처럼 가짜로 외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이 아직 연약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외침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품고 우리 주님께 외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 천국 백성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왕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국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섬기게 될 그날까지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왕 예수님께 기쁨의 찬송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죽기까지 섬기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온통 우리 자신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의 세상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고 열광하고 환호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우리의 참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영광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치며 외치고 죽였던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사랑의 왕, 영광의 왕 주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는 고난받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 보좌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끝까지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힘 넘버 151.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